약 8년 전 서울의 일부 시내 버스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문구의 광고물이 부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반기독 시민운동연합 소위 반기련이란 단체에서 한 달 동안의 계약으로 올린 것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해당 버스 회사는 4일 만에 광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스스로 사람을 창조해놓고도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가장 대표적인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광고 문구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자체만 두고 그런 비판의 소리를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오직 벌받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모순적인 자세는 동생을 죽게 놓고도 여전히 회개할 생각은 없이 그저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했던 가인에게서부터 이미 나타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비단 그런 반기독적인 자들에게서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좋아하지만 심판은 싫어하는 교인, 천당은 외치면서도 지옥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 목사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물론 참된 기독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주신 계시를 통해 왜 기독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판을 믿는 신자라야만 예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기막힌 범죄의 현장을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9장에서는 바로 그 배교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연이어 선포되면서 그 첫 단계로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호출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관할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수로 쓸 때는 그처럼 감독하는 자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벌이나 징계를 주는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후자의 의미로서 곧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할 여섯 사람, 즉 6명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데 이들은 각자가 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살기 등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직역하자면 부수는 도구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용도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기 죽이는 무기라는 표현만 보아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절에 보면 그처럼 죽이는 무기를 손에 잡은 6명의 사람들이 북향한 위문길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북향한 위문길이란 앞서 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 중에 들어왔던 문이며 유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판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길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목도했던 죄 때문에 내리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그들과 함께 등장하는 특별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가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었습니다. 2절 중간에 이 인물을 가리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마치 6명의 천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들과 함께는 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일곱 번째 사람은 과연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가난 베옷은 제사장의 정결한 예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했는데 이 먹그릇이란 먹물을 담은 뿔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서기관이나 관리들이 이것을 차고 다니면서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혹은 사물을 볼 때 그 통에 담긴 먹, 즉 잉크를 사용했었습니다. 나중에 제일 끝 11절에 보면 이 일곱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복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일곱 번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죽이는 무기 대신 먹그릇을 차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곱 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예루살렘 성을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곱 번째 사람은 여섯 천사를 이끌고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이마에 특별한 표를 그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즉 조국과 민족이 저지르고 있던 배교의 죄악에 대해 깊이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참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일곱 번째 사람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여섯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종횡무진해도 결코 죽지 않도록 완전한 안전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마의 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로 하여금 문설주에 양의 피로 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표가 임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가차없이 시행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쪽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라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일곱 번째 사람의 바로 뒤를 심판하는 여섯 천사들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마에 표 있는 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는 가운데 그 죽이는 무기로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8절에서 탄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고 주상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모든 구원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철저한 멸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이란 오로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멀쩡한 사람한테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원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없는 구원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없고 천당만 있다는 식의 복음이란 것은 공의의 하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실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그저 가만히 놔두면 대충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정도라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그렇게 크게 감사드릴 일도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그처럼 중간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사람을 제일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죄로 인하여 마땅한 지옥 영벌을 받게 됐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그 심판을 면하고 천당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니 실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갚을 길도 없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죄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일곱 번째 사람은 또 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표가 없으면 영락없이 영벌 심판에 떨어집니다. 반면에 그 이마의 표로 인침받은 택자는 반드시 천당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정쩡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실로 철저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9장대로 참된 성도는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은 곧 재림하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심판은 여섯 천사들 앞에서 순행하시며 택자 이마에 십자가 보혈의 표를 그리시는 이 가는 벼옷을 입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이 에스겔 10장은 소위 숯불지앙이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앞서 1장에서 나왔던 그 네 생물과 네 바퀴의 환상인데 특히 본문에서 그 중에서도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보석이란 사파이어 비슷한 보석으로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박혀있는 신성한 보석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사용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그 그룹들 머리에 남보석 같은 것이 보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곧 지금부터 이루어질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른 심판인 것을 강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 저 앞 9장에서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여섯 천사들이 심판을 진두지휘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그룹 밑에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고 명령하심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이 가난병 옷을 입은 사람이 쏟아붓는 숯불 세례를 받아 불바다로 변하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제3초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를 잡은 후 그 성벽과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병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2절 하반절에서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고 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눈앞에서 곧 그 일을 시행하려고 숯불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라고 했습니다. 즉 그 가는 벼옷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 바퀴에서 숯불을 받아내려고 할 시점에 그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 곧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던 성전 북문의 맞은편인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안뜰이란 성전의 안뜰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 남쪽에는 지금 곧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 위에 쏟아 부어질 숯불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전 안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계속해서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사절에 보면 그룹 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 문지방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뜰에 가득한 구름을 조명함으로써 성전 안뜰 전체가 엄청난 광채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에 곧 이어서 숯불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기운과 광채를 최고조로 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환상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이 시점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숯불 재앙이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지금 숯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룹들 위로 옮겨가는데 그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다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이 동문이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동편문을 가리키는데 다음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도 계속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바깥 동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전 문지방, 즉 성소의 입구로 물러나더니 바깥들에 있는 문으로 그리고 아예 성 밖으로 차츰차츰 성전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숯불로 인하여 한쪽 구석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여 전체리기까지 점점 더 불바다로 변해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부를 떠나 점점 더 밖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처럼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곳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 역시 감사와 찬양을 돌려 마땅함에 대해서 누구라도 100%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손이 슬그머니 내려오고 그 하시는 일을 그렇게 찬양하는 입술이 갑자기 닫혀버리기 일쑤입니다. 창조나 구원사역에 비해서 심판사역은 그 뭔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왠지 하나님의 본성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선입견이 잠재식 속에서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숯불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영광을 최고조로 조명하고 계셨으며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총동원하여 대동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심판사역을 감히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금이라도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한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어야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만인 구원설 따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항상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임박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소리 높여 외쳐야만 그 나라가 재앙을 면하고 그 사회가 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 백성아 그 장망성에서 나오라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는 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심판날에는 바로 그 세상과 함께 숯불지향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가 180장으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은 천만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한 영광, 그야말로 창조 이래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장관이 될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그날이 올 때까지 바로 그 심판주의 영광으로서 세상을 조명하는 성전문지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사역을 통해서도 똑같은 영광을 거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도록 이미 임박한 심판의 날을 더욱 소리 높여 함께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가 생전에 미국의 유명한 레리 킹 라이브라는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람들의 가려운 귀나 긁어주는 값싼 복음을 외치는 목사들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곰곰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퍼부는 부신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하여 그 빌리 그레 목사처럼 복음에서 심판을 쏙 빼놓는 목사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런 목사들은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선포하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위임해 주신 심판권 역시 명백히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그 심판들이 반드시 임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그 똑같은 하늘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영생구원과 동시에 영벌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고 똑똑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또 이제는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고 그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지극히 공의로운 사역인 것까지 재삼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존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심판을 다른 사람이 가르친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거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망언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2018년이 마지막을 향해 저물어 갑니다. 올해에도 예수님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더디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과언적인 농부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임박한 심판은 올 한 해가 또 지나감으로써 더욱 임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연말에도 이처럼 심판을 아직까지는 연기해 주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께서 택자 이마에 표를 해주고 계시는 이 은혜에 받을 만한 때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벼옷 입은 사람께서 숯불지향을 땅에 쏟으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14만 4천의 남은 자를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더욱 부지런히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은 필연적으로 심판사역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원래 똑같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가운데 아직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이 마지막 심판날을 더욱 소리 높여 선포함으로써 우리 경향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히 임재하는 성전으로 지키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